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 맨 끝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가운데서 상하게 하시니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교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기로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생에서부터 주어졌잖아.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에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
아멘. 예, 작년 10월부터 시작해가지고 6개월간, 6개월 약간 넘었지요. 예, 수요예배와 이 새벽기도 시간에 로마서를 읽어왔는데, 글쎄 오늘이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인간의 운명과 그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큰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구속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는 이 편지를 매듭 짓고 있습니다. 17절은 마지막 권고입니다. 보통 그 아이들 집에 놔두고요. 그 부모님들이 외출을 할 때 부모님들은 그 아이들에게 여러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많이 해두면은 다 기억하기 힘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말만 합니다. 그죠? 이 기억해야 될 말. 제 어릴 때 집에였는데 부모님 외출하시면서 늦게 들어오시는 날에는 늘 그 이 말씀 하신 것 기억납니다. 갈고리 걸지 말고 자라. 아파트 문에는 그 열쇠 말고 갈고리라고 해가지고 거는 게 따로 달려 있었거든요. 안에서 갈고리 걸어두면 그 열쇠로 열어도 그죠? 집에 못 들어옵니다. 문이 한 10cm 열리다가 쿵 하고 이렇게 걸리죠. 어린 나이에 이제 제 딴에는 문 단속 잘 해놓고 잔다는 것이 문에 갈고리 툭 걸어놓고 자다가 부모님 밤늦게 못 들어오시고 애먹은 적이 있었던 거죠. 항상 나가실 때면 갈고리 걸지 말고 자라 이래 당부를 하셨습니다. 집집마다 다 다른 것 같긴 해요. 어떤 집은 보니까 엄마만 나갔다 하면은 막 그 가스불 키우고 뭐 계란 후라이 해 먹고 라면 끓여 먹고 하나 봐요. 그래요. 그런 집은 그 부모가 나갈 때 이 가스불 켜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나간다 하더라고요. 아니면 집에 전화 오면은 받지 마라 하든가. 아무튼 꼭 당부의 말을 하고 갑니다. 그런 당부의 말은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대개 한두 가지가 전부예요. 그래야 이제 기억하니까. 남자들 군에 갈 때도 그렇죠. 이 마지막으로 부모와 헤어질 때 뭐 애인과 헤어질 때 막 그 구질구질하게 막 작별 인사 길게 나누지 않습니다. 한두 마디입니다. 뭐 저 같은 경우 신앙생활 잘하고 뭐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거 없으니까 하나님 의지해라든가 아니면 그 소위 동네 형님들이 해주는 말이 있어요. 튀지 말고 군대에서는 중간만 해라. 뭐 애인이 하는 말도 길지 않지요. 기다릴게. 이렇듯 아무도 기다린 사람이 없나 봅니다. 여기는 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들 뭐 신발 거꾸로 신고 이래 다니나 보네. 이렇듯 할 때 이 마지막 당부의 말이요. 대체로 길지 않은 까다. 그간 함께 보냈던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멀리 출장 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 남기고 갑니다. 올 때 선물 사올게. 그거 뭐 충분합니다. 멀리 간다 해가지고 뭐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너무 보고 싶을 거야. 뭐 집에 문제 있을 때는 이렇게 하고 누가 나 찾으면 뭐 이렇게 하면 되고 뭐 많은 말 필요 없습니다. 올 때 선물 한 개 갖고 올게. 이미 다 알거든요. 말 안 해도 아는 건 다 압니다. 늘 같이 생활해 왔기 때문이죠. 부모님이 집 비우면서 문단속 잘하고 동생하고 싸우지 말고 얌전히 있으라. 한마디 하면요 다 알아요. 부모님이 굳이 숙제하라는 소리 안 하고 나갔다 와도 뭐 농땡이 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아이들은 말 안 해도 더 잘해놓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이미 부모를 알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늘 생활해왔으니 부모가 내가 뭘 하면 좋은지 부모의 마음이 뭔지 아는 거죠. 그러므로 맨 마지막 당부의 말이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올 때 선물 사올게. 뭐 문단속 잘해라. 가스불 켜지 말고 뭐 데워 먹으려면 그 전자레인지 사용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 이게 어떻게 가장 중요한 말일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요. 왜 하필 마지막 순간에 당부하는 말은 죄다 이렇단 말입니까? 가장 중요하진 않다고 해도요. 내가 없음으로 인해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 염려하는 부분을 당부하기 때문입니다. 군에 가는 A한테 기다린다 한마디.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그 점이니까 그 말 한마디 남기지요. 가스불 켜지 마라. 자녀 인생에 있어서 가스불 그 안 켜는 게 가장 중요해가지고 그 말 한마디 그 당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일 걱정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마지막 당부는 로마서의 가장 그 핵심적인 내용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에 나온다고 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대체로 성경의 주요 메시지들은 이 첫 부분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로마서도 첫 부분이 중요하다면 중요하지요. 보통 성경은 이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첫 부분, 1장부터 시작되는 부분에 보통 대개는 시간을 많이 할애합니다. 그러면 사실 뒷부분은 대체로 좀 술술 읽히는 편이에요. 바울이 남기는 마지막 당부의 말은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을 조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로마서의 핵심적인 메시지라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에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바울이 가장 강조하고자 했던 바가 바로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했다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핵심 내용은 이미 벌써 다 나왔습니다. 끝났습니다. 1장부터 몇 번씩 되풀이되면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부조리한 그 상태, 값없는 그리스도의 은혜 이야기해왔습니다. 편지를 맺으며 지금 남기는 이 당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이 걱정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교회가 제 아무리 건강한 신학을 가지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한다 해도 분열되는 순간 치명적인 상처를 얻게 됩니다. 교회뿐만 아니지요. 제 아무리 뭐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다 한들 가정이 순식간에 분열돼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 아니면 형제 간에 다툼이 생기면 그것은 큰 상처가 남기 마련입니다. 국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아직 분열의 상처가 남아있지요. 북한 하면은 어떨 때는 가장 가까운 정말 가까울 정도가 아니라 한민족으로 다가오면서도 또 어떨 때는 일본이나 중국, 뭐 이게 미국보다도 더 먼 나라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분열의 상처라는 것이 그만큼 어둡고 깊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분쟁에 대한 당부로 이 전체 서신에 대한 권고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해서가 아니라요,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18절에서 바울은 이들이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자들이라 합니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꿰다라고 경고합니다. 바울이 특별히 여기서 염두에 둔 자들은 교회 안에서 권력 다툼을 일삼는 자들입니다. 이 내용은 그 로마서 다음에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장에 잘 나와 있는데 바울 당시 여러 곳에서 이 틀을 잡아가던 이 초대 교회들은 이미 그 분열의 씨앗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권력 다툼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적인 논쟁으로 생긴 분열이 문제시되고 있는 것 아닙니다. 물론 신학적인 논쟁 때문에 교회는 크게 역사적으로 분열되어 왔습니다. 오늘날은 사실 그 문제 때문에 분열한다 우리가 정직하게 말할 수 없죠. 아, 저 교회, 우리 옆에 있는 저 교회 저 삼위일체 교리를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났다더라. 아니면 예정론에 대해서 막 분쟁이 크게 났다더라. 아니면 이 묵시문학에 대한 그 종말론적 해석에 관해서 막 서로 충돌이 일어났다더라. 이런 경우 제가 직접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나 봤지. 제가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하도 그 당시 충격과 이 기억이 생생해가지고 제가 그 보스턴에서 크지도 않은 한인교회가 그랬다니까요. 이 가정의 달에 야외 예배 준비하다가 샌드위치 할 거냐 김밥 할 거냐로 충돌하다가 교회가 진짜 쪼개졌다니까요.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파, 아볼로파, 뭐 베드로파 이런 식으로 쪼개졌다면 그 교회는 이 샌드위치파와 김밥파가 야, 이렇게 결국 교회는 두 개로 이렇게 갈랐었습니다. 별 크지도 않은 교회가. 당시 그 제가 받았던 충격이 상당히 신선했었어요. 이 뭔가 이제 처음 외국에 나가가지고 뭐 현실에 이 눈을 뜨게 되더라고요. 신학생의 신분으로서는 교리적인 논란, 뭐 논쟁 이런 데 익숙하고 그런 데만 늘 의미 부여해오다가 목회 현장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뭐 이중 예정론에 대한 찬성파, 뭐 반대파 이런 분열이 아니라 샌드위치파와 김밥파 이런 분열인 겁니다. 야, 실제로 근데 그 우리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다큰 어른들이 뭐 진짜 샌드위치 먹고 싶어갖고 막 김밥 먹고 싶어갖고 우리 야외 예배 때 김밥 아니면 우리는 죽는다. 죽음으로 지켜라. 불사하자. 죽음도 불사하고 지켜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 싸웠겠습니까? 그 뒤에 권력 다툼이 있는 거예요. 교회 주방 안에 그 샌드위치파 보스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동시에 그 주방에는 또 김밥파 보스가 있을 겁니다. 그죠? 거기서 줄 세우기 시작하는 순간 이 교회는 분열된 겁니다. 그 사실 뭐 큰 교회 아니었지만 그 일 때문에 보스턴 전역에서 이 유명한 한인교회 됐어요. 몰라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바울은 현장 목회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신학적인 분쟁을 염두에 두고 당부한 건 아닙니다. 바로 이런 권력 다툼에 의한 분쟁을 우려했습니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 이는 신학적 논쟁과 상관없는 것이거든요. 이는 권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죠. 권력 노름에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런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인 논쟁에 이런 말 필요 없어요. 뭐 예정론을 가지고 논쟁하는데 거기 뭐 교활한 말이 뭐 웬 말이며 아첨하는 말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샌드위치파와 김밥파 논쟁하려면 반드시 이런 말이 필요합니다. 교활한 말이 있어야 되고요. 아첨하는 말이 거기 들어가야 되고요. 자기 편에는 아첨하고 반대편에는 이 교활한 말을 내뱉는 이런 분열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알기에 바울은 외출하면서 이 가스불 손대지 말라는 엄마의 심정으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칭찬의 말도 잊지 않습니다. 19절을 보니까 너희의 순종함이 좋은 평판을 얻음으로 인해 내가 기쁘다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이미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가고 있으니 선한 데에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할 수 있다 생각하죠. 세상의 방식과 다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요, 악한 데에 지혜롭고 선한 데에 미련합니다. 이 부자들이 언제 가장 눈부신 지혜를 발휘합니까? 그 탈세하고 법망을 피해갈 때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머리를 잘 쓰는지 모릅니다. 세금 줄이려고 머리 쓰는 것에 10%만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머리 써도 이 세상 사실 일이 각박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은 다르다는 거죠. 악한 데에 미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면은 불법 전입신고 해가지고 뭐 좋은 학교 보낼 수 있다더라. 뭐 이렇게 저렇게 소득을 좀 이렇게 속이면은 세금 자가지고 혜택은 더 받을 수 있다더라. 이런 일에는 세상 사람보다 미련할 수 있는 것이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선한 일에는 누구보다 지혜로울 수 있다는 것이요. 성령께서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상한 이웃의 마음을 돌아보는 일, 낙심한 자를 위로하는 일, 이 궁핍한 자의 살림을 도와주는 일, 믿음 약해서 흔들리는 성도를 붙들어주는 일, 이런 일들에 우리는 지혜를 간구해야 하고 또한 실제로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성도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성도의 마음을 유혹하고요. 흔들어 놓습니다. 자꾸 악한 일에 너희도 세상 사람들처럼 악한 일에 지혜로워져야 한다. 꼬드깁니다. 성도들의 눈앞에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선한 데에는 관심도 없고 악한 일에 지혜로운 자들이 얼마나 잘 살아가는지 그런 자들이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대단한 직위를 얻고 큰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지 계속 우리 눈앞에 보여줍니다. 우리를 유혹하기 위함입니다. 장태에서 야바이꾼들이 하는 일이 그런 것 아닙니까? 이 종이컵 3개 가져다 놓고 하나에만 동전 쏙 넣어놓고 막 컵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합니다. 잘 볼 수 있도록요. 정말 그 천천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내가 찍은 그 컵 밑에는 희한하게 동전 없습니다. 결국은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들은 결국 성도들을 속이기 위함입니다. 성도들은 마귀가 보여주는 일에 유혹받지 말고 속아 넘어가지 말고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에 굳게 서야 합니다. 20절은 그 약속을 선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를 속이고 희롱하고 자꾸 우리 눈앞에 그 악한데 지혜로운 자들이 형통하다는 일들을 보여주는 마귀는 결국 우리 발 아래 엎드러지게 된다는 겁니다. 남의 발 아래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도 아닙니다. 너희 발 아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도된 우리 발 아래 사탄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느끼기에 그 때는 한참이나 기다려야 할 것 같지만 사실 그 일은 무척 빠르게 옵니다. 그때는 생각보다 훨씬 빠를 겁니다. 내 생각보다 이때가 빠르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또한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반드시 세월을 아끼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다시 문안 인사가 나오죠. 그 16장 앞에서도 문안 인사가 나오더니 갑자기 그 당부의 말이 나왔다가 다시 문안하는 구조가 그 좀 이상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 16장 앞에 나온 문안 인사는 로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는 부탁이었고 이제부터 나오는 무난 인사는 나, 그러니까 나 자신 즉 바울 말고도 너희에게 무난하는 자들이 있다는 인사를 대신 전해주는 겁니다. 21절에 나오는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이자 동역자로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죠? 나머지 3명, 즉 누기오와 야손, 소시바드에 대해서는 정체가 분명치 않지요. 물론 설득력이 높은 주장들이 있긴 합니다. 이 누기오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오는 루기오라는 자와 동일 인물이라거나 아니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 누가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야손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인물로 추측합니다. 그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일행을 맞이해주고 바울 일행을 그 잘 대접해줬던 그 사람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 이름도 야손이거든요. 읍장들이 그 고소해서 잡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죠. 아마도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이 소시바드는 바울과 선교행을 같이 했던 인물로 보이는데 당시 흔했던 이름이기 때문에 정체가 불분명합니다. 22절에는 실제로 로마서를 기록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죠? 더디오라고 합니다. 바울의 비서였습니다. 23절에는 가이오가 나오는데 바울에게서 처음 복음을 듣고 개종하여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는 바울의 일행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였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바울과 교회를 위해 재정적인 필요를 공급하며 헌신하는 이들이 늘 주변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구아도도 무난한다 합니다. 여기서 그 이 성은 로마서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곳 그 고린도를 말합니다. 고린도의 재무관이라 하면은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이 직책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뭐 상당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도시 전체의 살림살이를 책임진 일이니까 오늘날 고위공직자 가운데서도 높은 직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재무관인데 이제 그 부자가 아닐 수 있습니까? 고린도에 가면 그의 그 유물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그 PPT 보면요. 있습니다. 여기 실제로 이 고린도 지방에 가면 이 길이 그대로 이 길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면요. 라틴어입니다. 당시 사용했던 라틴어인데 영어랑 발음이 지금 똑같으니까 읽을 수 있습니다. 에라스투스. 이게 영어 D가 아니라 발음이 U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라스투스 하면 에라스도 맞죠? 에라스도의 이름이 되어 있고 이거 뭐 밑에 적힌 STS 이런 거는 우리가 요즘으로 따지면 FBI 하면 우리 설명하지 않아도 그 줄임말이 뭔지 알 수 있듯이 이거 전문가들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의 해석을 들어보면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이 도로를 갖다가 깐 사람이 에라스도인데 자기 재산으로 자기 돈으로 깔았다는 겁니다. 이 국가의 돈으로 깔지 않고 이 돈을 그니까 엄청난 거부였다는 거죠. 자기 돈으로 깔았다 해서 자기 이름을 깔아놓은 겁니다. 에라스도가 깐 도로. 이 도로는 실제로 지금은 동이 안 남아 있는데 이 구멍 파진 데는 청동이 채워져 있었어요. 청동이 채워져 있고 지금은 청동은 벗겨지고 이거 흔적만 남아 있는 유적을 고린도에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돌이 제작되었을 당시가 50년대 이전으로 추측되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 때는 이미 에라스도가 깐 길을 바울 역시 이 비석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바울 역시 이 비석을 봤을 것입니다. 이 에라스도가 깔았던 도로. 이 복음은 사실 가난하고 이 약한 자들을 우선적으로 돌보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권세 있는 자들이나 부자들을 배척하는 것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에라스도라고 하면 사실 고린도에서 이 자보다 더 높은 사람이나 이 자보다 더 부유했던 사람이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요. 언제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이 권력자들과 부자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로마서 역시 고린도 지방에서 가장 권세 있고 가장 부유한 자 중 한 사람이던 에라스도라는 고위 공직자의 후원 아래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바울 일행을 후원하고 돌봐 주었을 뿐만 아니라 훗날에 전해지는 기록에 따르면 결국 그는 재무관을 그만둔 뒤에 직접 선교를 다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실로 필요한 모든 사람을 들어 사용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24절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아마도 그 KJV 그 킹 제임스 성경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24절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내용은 20절 끝부분의 내용과 같을 겁니다. 그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 우리가 보는 성경을 우리가 본문을 확정하고 예,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 그 지금은 그 UBS라고 하는 성경 학회에서 여러 사본들을 연구해 보고 가장 원문에 가깝다고 여겨지는 사본을 분별해서 본문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이 사본 연구에는 여러 가지 난점들이 많이 있고 쉽지 않은 결정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유력한 사본들을 비추어 봤을 때는 이 20절 끝부분에 있는 구절,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는 말이 그 20절 끝부분에는 있고 24절에는 생략되었음이 마땅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이 KJV 성경이 훌륭해가지고 뭐 24절 말씀이 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24절 구절을 없다라고 간주한 이 다른 여러 성경들이 더 적합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7절까지의 바울은 그에서 이 보면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체 서신을 끝맺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구절 27절에서 사실 그 번역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이는 한 분이라는 말입니다. 요즘 번역되는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도 an apple 하면은 사과라고 그냥 번역하지 한 사과라고 안 하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관사가 붙으니까요. 네, 하지만 여기서 바울은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의 하나님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로마서에서 얼마나 많이 참 보여주었습니까? 그 한 분 하나님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바울이 직접 언급하고는 있지 않지만 그 이미 8장 26절에서 언급했던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과 성삼위일체에 대한 찬송으로 서신을 맺고 있습니다. 그간 이 로마서를 보면서 우선은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참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때때로 정말 뭐라도 됐냥 아무것도 없으면서 교만하기만 한 이 나 자신의 원래 비참한 상태를 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었고 또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로 감격했던 순간이 참 많았습니다. 누군가는 바람처럼 또 강물처럼 한번 스쳐가고 마는 인생이라 하지만 로마서를 통해서 인생의 의미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 삶, 그 삶을 사모하는 마음 주셨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약속을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주신 약속 붙들고 담대히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우리가 지난 또 6개월이 약간 넘는 시간 동안 이 로마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원래의 비참한 상태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또한 값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었으며 또한 그 은혜 가운데 구속함을 약속받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거룩함을 실천하며 우리의 현실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서 때때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며 마음이 흔들려 여러 가지 낙심된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마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붙드시는 손길 안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즐거움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고 또한 성공과 여러 가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무엇보다도 주님 주시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약속을 굳게 심어주셔서 우리가 그 약속 앞에 영혼의 닻을 내리고 깊이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또한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의 어깨를 의지하면서 신앙생활해 나갈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주는 사랑을 마음껏 기뻐하며 또한 서로의 믿음을 통해서 서로 도전받으며 서로를 위하여서 중보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분열된 일이 없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가 서로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며 무엇보다도 진리 위에 굳게 선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다른 여러 가지 세상의 유혹에 기웃거리지 않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